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그 전에도 그 주기도문을 몇 번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가장 쉽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고 다시 마태복음 6장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고 마태복음 6장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당신도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요구에 응해서 기도하는 그런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쓰기는 제가 9절부터 주기도문에 들어가지만 6장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예수님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공력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사고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저희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성령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너희한테 성경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뜻과 심정을 가지고 이른 흐레마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를 구하기도 전에 이랬죠. 근데 재미난 건 6장 8절에 구한다라는 이런 말이 아이페오라는 말인데 이 구한다라는 말로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요. 이것은 청구하다, 권리를 요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는 뭐라는 말이에요? 요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에서도 나오는 것 자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주신다고 약속한 것들이 많은데 그 약속한 것을 청구해라. 내가 준다고 약속한 것을 권리를 주장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모 입장에서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학원도 보내고 싶고 과외도 시키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누가 요구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뭐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성경 속에 약속한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한 것 제발 좀 구해라.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해라. 권리를 요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구지 않아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요구도 안 해?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기도문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번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단수 하늘이 아니고 복수 하늘이거든요. 제가 보내준 톡을 읽어보시면 되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몇째 하늘까지 있다고 말해요?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은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그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옥은 꼭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천국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살 때는 혼합해 살 때는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이 조금 더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나름 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섭리 중에 하나인데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이 내가 왜곡 굳게 한 것이 굳게 하다라는 말이요 왜곡시켰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지?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다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남을 압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네 스스로 살고 하나님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선 예레미야 17장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가 있지만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심오하게 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인간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었는데 이 재량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만물보다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산다. 땅의 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주를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이 성경 속의 여호와라는 이런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과 연결이 된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자기 뜻을 전해주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육신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요?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있으니까 기록이 되는데 어떤 존재는 흙에 기록이 되고 어떤 존재는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과 뜻과 섬김의 태도를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늘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했을 때 이것은 관사가 붙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일일이 그 톡에 보낸 것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육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해가지고요 완성된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성된 세계 속에 하늘이 있는데 그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을 또 뭐라고도 해요? 낙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낙원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너머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계시록 22장 1, 2절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신이 있어 감사해, 기뻐, 고마워 항상 이렇게 성령과 관계있는 마음과 심정과 태도의 그런 언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더라. 이것이 완성된 그런 세계인데 여기서 또 지금 9절에 하늘뜰 안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늘뜰 안에 계셨다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5장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된 사람들 자체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도 표현해요?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좌 삼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이 말하고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집이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섬김의 태도를 갖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다 라고 말할 때는 옳고 그름을 시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밭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요?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뜰 안에 계신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태도를 갖춘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하늘뜰 안에 계신 이런 말이거든요. 공간적인 하늘에 분명히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 기도를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 담아둔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이 앞부분에 있는 집은요, 장막집은 겉사람 육체의 그 집, 육체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5장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아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을 벗고 나면 영의 몸을 덮는구나. 물질 세상에서 흙으로 빚어진 몸이 살듯이 영의 몸을 입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세계를 믿는다기 가지고 현실적인 육신을 입고 사는 현실의 삶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누군가한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때에 그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요.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요. 육의 몸이 죽고 난 뒤에는 구원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내려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6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육의 몸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는 뭐 한다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항상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쉬운 예를 든다라고 하면 보세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지요. 먼데도 우리가 콘센트를 꽂으면 발전소하고 바로 뭐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연결되는 효과가 있지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영의 몸을 입고 그 세계에 살고 있어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말씀에 콘센트를 꽂으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 육의 몸을 벗으면 바로 그 세계로 변화되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죽게 빨리 가고만 싶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년 시간이 흐른 뒤에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가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야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살게 한다라면 힘이 들지만 뭐겠다고 말해요. 살아 견뎌야 되겠지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실 때 진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엇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심정과 섬김의 태도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갈라디아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우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게 되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때 이 영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말씀을 통한 교훈을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오셨네라고 했는데 말씀의 참 본질과 섬김의 심정이 자격이 없으면 성령 온 거예요. 그냥 말만 성령이에요. 말만 성령이지 그건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주여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 모르면 그 주여는 누구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 주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일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더 듣기 싫게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듣기 쉽게 말한다면 기독교인 중에 70, 80%는 전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겠어요?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귀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면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신앙은 다 누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해서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이것은요 로마 문화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같이 상속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편지를 쓸 때는 왜 양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느냐면 아니 갑자기 신앙 자체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이게 조금 힘이 드는데 양자가 된다라는 건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뭐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자로 드려요. 양자로 드려서 친자와 똑같이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었다. 친아들이다. 상속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여기 이 로마 문화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냐에 있지요. 무슨 영을 보냈다고요? 아들의 영. 아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었다. 아들의 의식을 부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들의 올바른 의식, 올바른 생활 태도를 너희한테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 4,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삶에 지나친 자유분방함이 방탕으로 흐르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릇된 신앙 자체를 교훈하는 것인데 5장 3절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네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가 에베소서에 쓰여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몸은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없어요. 전도여행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몸은 지금 너희와 다른 곳에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이 영으로 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러면 그냥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나는 내가 한국에 있어도 저기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서 영어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바라는 거예요. 짓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흐름의 말씀이 성경을 올바로 설명해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바울이요, 내가 몸으로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몸으로는 어디에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몇 년 몇 개월 있었다고 말했어요? 1년 6개월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1년 6개월이요. 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6일을 가르쳤으면 웬만한 교회 10년 가르친 것보다 뭐예요? 더 잘 가르쳤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 빼놓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이 너희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던 그 교훈을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몇 년 뒤에 죽어요. 몇 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이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비록 몸은 육신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있지만 한때 전했던 우리 정광교회 식구들은 내 영과 지금도 함께 있을 거 아니냐 이 표현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가르쳤던 올바로 설명했던 그 교훈이 있는데 왜 그 교훈들은 어디 갔느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 아,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박수치고 그건 그냥 박수치면 감정이 그냥 업되는 것이지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거라겠어요.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라고 내가 교훈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실제적인 애화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성령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야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너한테 알게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죽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움 마옵소서 하면서 에피티마 했다겠지요.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를 꾸짖어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죽으러 가자 이 말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걸 사탄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기는 있지만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살을 덧붙인다는 나쁜 의미의 살을 덧붙인 게 아니라 그 의미의 올바른 뜻을 확실히 알아낸다는 말이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면 실제 사탄에게 내어준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이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 받았어 할 때 보통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해요. 어제는 참기 힘든 것을 오늘은 참아내서 은혜 받았다는 이런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진급했다든지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때 바라는 거예요. 아, 그지 은혜 받았어. 축복 받았어. 아니요. 그건 은혜도 축복도 아니. 그런 은혜와 축복은 이방인들이 보여요. 더 잘 받아요. 놓고 갈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준다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단도 줄 수 있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사람의 생각은 없애버리고 영은 의식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의식,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것. 비록 나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살망정,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사고방식 하나만큼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육의 본성이 없어지면 바로 영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이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고 1000번을 외워도 본질적인 기도문과는 뭐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이에요.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돼 있죠. 여기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존재의 전 인격,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 말하면 그 사람 알아보면 이름만 알 때는 안다고 안 해요. 최소한 교제가 전제됐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몇 년 사귄 사람이야. 몇 년 교제한 사람이야. 그래서 TV에 유명한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의 당사자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고 나만 그 사람은 알 때는 나 그 사람 알아 해봤자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시험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성경도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목적과 뜻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속적인 삶, 이것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는 분리된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살되 세상적인 목적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지 않는 존재,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뭐 했다고 말해요? 땅처럼 사뿐히 걸었다 했을 때 진짜 바다를 걸은 것보다는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마음속에 지니고 생활을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적 문학 표현이 바다 위를 걸었다,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다가 옆집 사람 세상적으로 달려가면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하면서 그냥 바다에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잘도 빠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빠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음속에 세상 욕심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지 말고 살아라. 16절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뭐라는 말이에요? 거룩해져라. 너희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살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좋은데 글쎄요. 처음부터 그 환경에 태어나면 그 환경의 가치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를 알 길이 없어요. 가난도 겪어본 사람이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하지 먹을 것이 너무 널려가지고 진짜 네 끼 먹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세 끼 먹게 만들었대? 다섯 끼 맞게 만들지 하나님은 왜 세 끼밖에 못 먹게 만들었지? 이런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 친척한 분이 있다겠지요. 박 목사, 하루가 아쉬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아쉬워. 아니요. 저는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면 제가 하나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제를 어떻게 넘겼는지 다시 어제로 돌아가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를 넘겼다는 건 그 영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날이 뭐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육신의 후패함이 너무 힘들고 아쉬울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워진 영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 늙어지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는 아쉽지만 신앙인은 뭐라는 거죠?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졸업학점이 이제 딸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서 거룩한 존재라겠지요. 거룩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이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실제 하나님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다고 백날 첫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를 만난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그 사람들 공부한다고 애를 쓰더니 실제로는 공부를 안는 사람보다 생활이 별로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교회보다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면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말 옳은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겠어요? 최소한 옳은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말도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요.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들이 거룩해져야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히 모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딱 뭐냐면 글쎄요. 잠언 16장 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잠언 16장요.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신이 되어 있지요. 내가 오늘 아름답게 살자고 백날 전날 마음 먹어도 실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만 더 하나님한테 그냥 더 첨가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주지 않으면 내가 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인도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선하게 살게 해주되 백날 해봤자 나는 안 되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달라는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나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해봤자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이 되면 당신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야지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야지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만 가질 수 있어요. 우월감만. 해서 하나님 오늘도요 제가 나쁜 생각 올바른 그런 언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입이 얼어붙게 만들든 다리가 얼어붙게 만들든 그냥 머리가 뽀개지게 만들든 당신이 알아서 오시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원하는 언행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야 그 기도 나올 때까지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설픈 내가 좋은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당신은 나 때문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주먹을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파리가 새라고 우긴 것과 똑같다. 이 말과 마찬가지라는 말이거든요. 자 해서 이 그 6장 9절의 이 내용이 주기도문을 전부를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절 보시면요. 나라의 임하오심이 되어 있죠.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나라라는 것 자체는요. 바실레야라는 헬라보다는 말꾸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더 의미가 있는데 말꾸뚜는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한국이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상 땅의 흙으로 빚어진 이 지구라는 별은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보게 되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에게 물질 세상은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잠시요? 맞겠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권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는 수고를 하는데 최소한 말씀이 임한 사람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 땅이 있지만 미국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 물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대사관처럼 건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힘입어 무엇이 쫓겨나가지면요? 귀신이 쫓겨나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한테 미리 보였다고 말해요? 임했다. 천국이 임하면 내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하고 살아요?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상대의 요구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춰주는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세요. 도움을 요구하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주세요.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우리 인간은요. 땅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내 단점은 내가 못 봐도 남의 단점은 탁 보면 알아요. 그러면 탁 보면 그놈 가지고 그냥 너는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게 보이면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 흙으로 빚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흙의 몸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남의 단점이 보일 거야. 그거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네가 돕기를 힘써. 그러면 책망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도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편에서도 뭐하게 된다고요? 나는 자족하고 남의 단점은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돕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게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도 그 10절에 나오는 하늘은요, 단수 하늘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관사가 없는 하늘일 때는 그냥 하늘이라는 의미보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가서 잠깐 보시고, 오늘은 오전에는 10절까지, 10절 이 부분까지만 할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이요. 12절, 13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셋째 하늘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가히 엑세스티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말. 너는 보았어도 인간의 욕심으로는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상대를 누구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처럼 섬겨요. 그래서요, 상대를 나처럼 섬기면 그 나처럼 섬긴 사람이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세계라는 말이거든요. 자,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되겠죠. 한글 성경에 없지만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건 실제 공간적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보다는요, 뒤에 있는 뭐냐면 천국 안에 있는 상태. 그는 천국 안에 있는 상태, 이거 자체가 마태복음 5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한글 성경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어 있지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이고 나한테 혹 무엇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허락한 것이지 내 수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자. 이것이 성경 속에서 가난한 자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속의 부자는 나는 너보다 특별해,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했어.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요, 남보다 머리가 한 200IQ가 돼요. 200IQ 받았으면 남보다 탁월한 IQ이긴 하지만 지가 노력해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받은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맡겨진 것인데 자기가 치중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나한테 주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한테 권리 주장이라든지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어있지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다라는 건 공력, 그 어떤 공력의식, 자기의 상급의식이 있는 사람은 태운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상태라는 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을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0절이요. 뜻이 마음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로마서 7장 25절 보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보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보세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언행에서 누군가한테 턱대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해야지. 오늘 또 지나가는 말이라도 누군가한테 가시가 돋친 말은 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대로 산다겠어요? 습관대로 산다겠어요? 습관대로 산다겠지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죄라고 돼 있지만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겠습니다. 가인한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는 말이요, 하타야 혹은 하타야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죄라는 의미보다는요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습관이요. 죄라고 번역하니까 그 의미를 너무 많이 놓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지만 뭣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바꾸기는요, 죽기보다 힘든 게 습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마시고요. 내 발걸음을 당신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습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이제는 안 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줘야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항상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죄업을 섬긴다고 할 때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고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러면 바울도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못 고치는 습관이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습관도 고쳤어.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목회 한 40년이다 보니까 아무리 나를 봐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 예수 나셨네.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땅을 아무리 기계에서 밭을 만들어놔도 밭은요, 농부가 뿌리는 씨만 나는 게 밭이 아니라고요. 그냥 농부가 뿌리지 않은 가시 엉겅퀴도 언제든지 뭐라 하겠어요?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사람으로 빚은 거예요. 흙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100% 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육은 뭘 섬겨요? 죄의 법, 육신의 습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은 하늘에서 보여졌어요? 이루어졌죠. 마음 상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잠언 16장 9절을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발걸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어디서요? 땅에서도.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고자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서 양식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에 멈추고 거기에서 한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의 몸을 사는 기간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선은 내 자신이 볼 때에, 가족이 볼 때에, 교우가 볼 때에, 이웃이 볼 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 육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